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아픔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살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자살이라는 주제는 금기어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언어로 쉽게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과 낙인 때문에 가족들조차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자살로 떠나보낸 가족들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구알에서는요, 이 어려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살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사역해 오신 조성돈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성돈 교수님은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사회학을 가르치시며, 더 나아가 자살예방단체인 Life 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시고 또 대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서 조심스럽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자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살 문제를 연구하시고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 안에도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자살이라는 이 쉽지 않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나 혹시 개인적인 배경이 있으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게 2002년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때 벌써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2003년도부터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 1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을 목회 사회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주 관심사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목사님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고, 이 문제라면 교회가 나서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내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자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목회 사회학이 제시를 하면, 상담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 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내지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 자신도 한 번도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 제 주변에 좀 가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러한 운동에 자꾸 한 발 한 발 발을 디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일에 자꾸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일로 몰아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한국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대 때에 생명 살리는 일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와야 할 병리적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로 1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로 1위를 했고요. 지금도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동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는데 그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서 단 몇 개월 동안 내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리투아니아는 자살률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나면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 년 동안 자살률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 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앞에 폐렴 이렇게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에 있고 이 밑으로 뭐 당뇨병도 있고 간질환도 있고 알츠하이머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제가 WHO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사망 원인 10위 안에 자살이 들어간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특이한 나라다. 실은 제 마음속에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가지고 죽는 그 사망 원인이 5위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나라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1위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 1위 자리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등 하는 나라랑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리투아니아가 2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로 1위 했다는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싶습니다. 2등 하는 나라도 자주자주 바뀌고요. 1등 하는 나라들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나라냐면 핀란드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하기 전에 핀란드가 1등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1등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살률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거기는 심리부검이라는 걸 합니다. 자살자가 생기면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고 원인을 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자살의 원인들을 밝혔고요. 그 세밀한 자살의 원인에 따라서 뭐 나이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뭐 경제적인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자살 예방 방법들을 개발해냈고 적용시켰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일본도 우리나라 뒤이어서 2등을 꽤 많이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나섰습니다. 법을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민간단체와 협력 가운데 전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자살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OECD 국가들 중에 4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순간에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결국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심리적 요인? 정신과적, 생물학적 요인, 혹은 신앙이나 공동체의 지지가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돌아보면 내가 죽고 싶었다라고 했던 그 기억들이 다 생각나실 겁니다. 요즘도 조사를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약 한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난 2주 동안, 1년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10%가 나옵니다. 지난 2주란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약 10% 정도는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죽음을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실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만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 왜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것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과정으로 왜 안 이어졌느냐.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덕적 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벽을 우리들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특히 이 사회가 가르쳐준 도덕적인 그 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않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심리적인 약함이 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내지는 본인이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한 상태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걸 개인의 문제로만 넘기고 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다른 사람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나약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심리적인 문제야, 개인적으로 저 의지가 부족해서 이겨내질 못했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서서, 이 사회가 함께 나서서 자살이라는 건 안 된다,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아직도 자살을 의지 부족이나 믿음 없음으로 단순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우리가 그 코로나19, 코비드 때 개인의 문제로 그걸 놔둔 것이 아니죠. 사회가 다 함께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본다면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자살률이 높은가를 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고 있죠. 50대, 6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통계표를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세히 쳐다봤는데 제가 더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대 같은 경우도 거의 50%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약 한 25% 이 정도 됩니다. 50대만 해도 한 10%대 됩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한 건은 자살이라는 거죠. 자살이라는 게요, 우리 사회에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다, 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고 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병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같은 병이 돌았어도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안 죽죠. 면역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병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놓고, 네가 평소에 손을 좀 잘 닦지, 내 집 면역력을 잘 키워놓지, 평소에 건강하게 좀 운동도 좀 하지, 이러고 치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일한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살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사회적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놔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국가나 사회가 개입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살 유족들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8가정을 상담을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다는 겁니다. 어느 분에게는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너무 착한 아버지였고, 너무 착한 남편이었고 이랬습니다. 저는 한 청년이 기억나는데, 그 부모님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카드빚 2천만 원입니다. 실은 이 청년이 헬스를 하면서 아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2천만 원을 사기당한 거죠. 그러면서 빚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끙끙 앓다가 혼자 자살하고 만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뭐냐, 왜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을 텐데 내가 2천만 원이 아까웠겠냐고요. 근데 아들이 원한다면 내가 분명히 2천만 원을 줬을 텐데 왜 얘가 얘기를 안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을 제가 8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요. 아마 못됐다면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에게 풀지 않고 사회를 향해서 풀었을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풀었을 겁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뭐 해코지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었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 착하니까요, 그 문제를 자기가 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 결국 사회가 책임져야 될 그 문제를 개인이 떠안았다라는 겁니다. 이 자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린 사람들, 내지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다들 착한 사람들, 남에게 해코지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살 문제는 우리가 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내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 문제에 매여 있어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97년까지, IMF가 오기 직전이죠. 1997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명 정도였습니다. OECD 평균이 12명인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자살률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몇 명이냐? 26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피크였던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은 몇 명 있느냐? 32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199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피크였던 때, 그러니까 약간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 13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률이 3배가 올랐습니다. 왜요? IMF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자살률은 10명에서 18.4명으로 약 2배 정도 뛰었습니다. 98년도입니다. 근데 그 후에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살률이 계속 치고 올라와가지고 3배까지 올라온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IMF 지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가치관이 도치가 됐습니다. 이 앞뒤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 가치죠.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뒤바뀌었습니다.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요.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엔 이 가치관이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이 왜 많냐? 그럼 저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살 수도 없고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풀어헤쳐야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아주 세계적인 그 설문조사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세계에서 잘 살고 있는 나라들 17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사람들은 가정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직장이었고요. 세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거의 유일하게 가정을 1등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한국이었는데요. 대만은 사회를 꼽았습니다. 소사이어티죠. 그 공동체를 꼽았습니다. 1등으로. 우리나라는 1등이 뭐였겠어요? 돈입니다. 돈을 1등으로 꼽았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가정을 중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회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정을 1등으로 꼽았는데, 돈이 1등으로 꼽히고 그 다음이 건강, 세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에 하나의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뭐 보기를 들어서 1번, 2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들 이 질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돈이요 그리고 끝을 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건 돈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돈 외에 다른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돈이 없어도 가정 때문에 살고 친구들 때문에 살고 직장 때문에 살고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살 수 있게 될 것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다른 이유를 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위험한 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다양한 가치관, 돈 외에 정말 다양한 가치관들, 의미 있는 것들을 자기 삶에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가치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인들도요, 자살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자살의 전조신호를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미리 읽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꼭 기억하면 좋을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신호를 보이는 분들에게 가족이나 교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모양을 이렇게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나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게 하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식욕이 없고요. 성욕이 없어요. 밥 잘 못 먹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잠자는 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밤에 못 자죠. 불안 증세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잠을 못 자죠.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수면이나 식욕 같은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요,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잘 자요. 밥을 못 먹던 사람이요 갑자기 밥을 잘 먹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병 났나 보다, 이제 괜찮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이 삶에 대한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먼 길 갈 거야. 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자기가 떠난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새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물건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해줘. 이거 100%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안 해요. 씻지도 않고 옷도 깨끗하게 안 입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사람이 자기 방 청소를 하고 책상 정리하고 몸 깨끗이 씻고 이러면 또 이거 위험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가 이런 문제를 보고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심히 어렵고요. 오히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네라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자살 경고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아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이런 소리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도망갑니다. 어이 그래? 그리고 그 말에 엮이고 싶지가 않아 다 도망갑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진지하게 그 말을 받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 죽고 싶구나. 혹시 죽으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니? 네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자극을 해서 오히려 더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회피하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다들 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 죽고 싶은 거구나. 자살할 생각이 있는 거니? 혹시 너 지금 무슨 자살하려고 도구를 사거나 약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하고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잘 유도를 해서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은 이러한 전문기관하고 연결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개입을 해야 될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붙잡고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정말 선의로 다가오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역효과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 진지한 얘기 결과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손붙잡고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손붙잡고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 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도와주실 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기본적인 상식 정도 알아두셨다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도움 주시고요. 그런 상식 갖고 있다가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돈이었습니다.
아주 바쁘신 가운데 계신 조성돈 교수님께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를 위해서 꼭 시간을 내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수락하시고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살 문제를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단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